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의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부터 9장 초반까지는 일련의 기적 이야기들이 연속되는 시리즈 묶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한 나병 환자를 고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이 또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 장모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서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방에 두 명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되게 흉포하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묶여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고친 이야기, 또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그 이런 치유 이야기와 다르게 바다가 풍랑이 막일때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잔잔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전부 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가 쭉한 장을 꽉 채우고 그 다음 장까지 넘어가면서 기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그 기적 이야기들의 한 가운데에 딱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맥락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왜냐하면 뭐 그 기적 이야기들이 쭉 시리즈 같이 쭉 나오는데 거기 중간에 갑자기 나서 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보금자리가 있는데 뭐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전혀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 이야기가 이 자리에 놓여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 현대 이 과학이나 의학에서 보면은 이때와는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교회 그 신학읽기 보면은 이 또 이 귀신 들림 현상에 대해서 좀 해설한 장을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요약해서 올리게 될 텐데 그때 한번 좀 주의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무튼 그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현상들 또 막 뭐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왕으로 임명받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독재와 폭압 정치, 거기에 또 이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이득을 챙기고 종교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런 이익을 누리고 있는 이런 유대교라고 하는 삼중의 억압과 착취에 시달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해방되는 참다운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간절히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열악하고 척박한 삶에 분명 병들고 다치고 한 그의 마음과 몸을 고쳐주고 또 그들을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먹여주고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고 또 거기에다가 때로는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음식까지 먹여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야, 저 사람을 따라가면 가는 삶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야, 저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니면 먹을 거리도 책임져주고 아플 때 병도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저 사람이 지금 앞으로 뭐 큰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래. 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 우리가 배고플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정말 꽃길만 걷겠구나. 야, 횡재하고 수지 맞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께 아주 가까웠던 제자 그룹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언젠가 뭐 혁명을 일으키든 아니면 종교적인 천지개벽을 일으키든 어찌됐건 유대인의 왕이 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그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내심 기대를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야. 너는 왼편에 앉아. 네가 뭔데 오른쪽에 앉아. 나보고 왼쪽에 앉아라. 그러면서 막 말다툼을 하고 그런 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의를 주시기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점점 커져가는 사람들의 이런 기대와 또 어떤 그런 갈망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응답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 이야기의 한 가운데에 배치하면서 나를 따르는 것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꽃길만 걷고 횡재하고 수지 맞는 그런 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시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저만의 해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현대사회에는 모든 게 다 값을 매기죠. 모든 것에 다 값을 매깁니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상품 그런 것들에게 가격을 매기죠. 심지어는 내가 쓰고 있던 것들에도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다양한 가격을 매기게 되죠. 그런 물건이나 상품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가격을 매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비싼 값을 매길 수 있고 더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그럴듯한 그런 좋은 상품처럼 보이기 위해서 예쁜 뭐 포장지로 싼다든가 아니면은 물건은 조그만데 그럴듯한 큰 상자 안에서 쌓는다거나 하는 그런 일도 하고요. 또 그럴듯한 말로 설명을 하고 또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하죠. 이런 욕심들, 더 비싼 값을 매기고 싶은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어떻습니까? 단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부각시키기도 하죠. 심지어는 단점을 아예 없는 것처럼 은폐하고 그냥 좋은 점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과대 포장을 하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해서 그걸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 마음을 현혹시키고 이게 자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뭐 과징금을 매긴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죠. 사람에 대한 과대 포장 또 허위 광고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특히 선거철 어떻습니까? 선거철 되면은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 역할을 하기에 알맞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막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자기가 더 대단한 인물로 보이게 하려고 뭐 학력도 위조하고 뭐 논문도 표절한 걸 갖다가 써가지고 자기 거라고 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 업적도 별거 아닌데 크게 과장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항상 그런 과장 광고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선거를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이번 대통령 된 사람은 뭐 딱 봐도 별로 시원치 않고 그렇다고 그럴듯하게 포장도 잘 못하고 광고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선택이 됐죠. 예. 그래서 참 상품을 제대로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별로 좋지도 않은 상품을 그렇게 선택을 하는 바람에 지금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무슨 큰 일을 도모하거나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또 아니면 많이 팔아가지고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물품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나 그 상품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거는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좀 허위 과장 광고나 과대 포장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욕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선택하고 나를 대통령 뽑고 나를 뭐 해주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될 거고 영화를 누리게 될 거고 삶이 행복하게 될 거고 또 권력도 갖게 될 거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게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물건을 사면 여러분이 아주 그냥 건강하고 잔병도 걸리지 않고 덕분에 가족도 화목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케팅의 기본 전략을 전혀 따르지 않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많게는 한 5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뽑아서 한 게 120명.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뽑고 뽑고 하면은 70명 정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룹은 12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가끔 가다 보면 예수님이 4,000명도 먹이고 5,000명도 먹이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 그룹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운동에 동의를 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모임은 많이 모이면은 한 500명 정도 된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만 근데 이제 500이나 120이나 70이나 10이라는 숫자가 다 12의 배수 같은 식으로 엮여 있는 숫자들이에요. 10이라는 숫자가 거기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숫자라는 그 고리를 가지고서 그렇게 확대한 거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 그룹이 다 모이면 500명은 됐을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임이라는 것이 또 예수를 따르면서 한다는 그 예수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듯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다니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크고 대단한 그런 조직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의 전폭적인 주목과 관심을 받는 그런 운동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별거 아닌 운동이 지금 2000년을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큰 교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 참 대단한 일인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런 그룹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500명도, 그렇게 많지 않죠? 1000명, 심지어 정말 5000명을 모아야 세상을 뒤집어 엎고 뭐 해야 될 텐데,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고 그때 당신들에게 장관 자리를 주던가 아니 무슨 관직도 하나 주겠다. 나를 따르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집 한 채씩 다 주겠다. 뭐 우리가 황금집 얘기는 하지만 황금집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집 주겠다. 나를 따르는 사람 내가 성공하면 월급 500만 원씩 주겠다. 성전에서도 내가 장로 한 자리씩 다 시켜주고 또 헌금도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들어온 그 헌금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도 한 사람이 부족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3D 업종 그렇게 얘기를 하죠. 힘들고 더럽고 어렵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 3D 업종이랑 크게 다른 것 같지가 않아요. 보세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새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둥지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우가 들어가서 사는 굴이 또 새가 거기다 알을 품고 산다는 그 둥지가 푹신푹신하고 편안한 그런 안락한 쉼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어. 푹신푹신한 침대 아니면 그냥 저 새 둥지처럼 볕집이라도 깔고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것도 없어. 심지어는 머리 누일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곧 죽어. 나 이제 뚫겨 맞고 고문당하고 온갖 모욕당하고 그러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물론 부활하기는 해. 그러나 난 죽어. 이 얘기를 계속 제자들에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큰 대문으로 들어가야 큰 대문이 넓은 땅을 가진 그런 대저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주인이니까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건데 좁은 문 어떻습니까? 하인이나 종들이 들어가는 옆에 있는 좁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대로 가라. 여러분 이쯤 되면 사실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예수님 떠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궁금해요. 아마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지 않는 사람, 쓸데없는 오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사람 모으기는 포기하신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예수님은 솔직하셨다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고 허위 강구하지 않고 과장 강구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속적인 어떤 복, 뭐 어떤 소유 이런 것들을 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머리 들 곳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한 그런 길이더라라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되고 고난을 내가 사서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불행까지도 내 불행으로 떠안아서 그 사람들의 이의를 맞아야 하고 하는 그런 귀찮고 불편하고 아주 성가신 그런 길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속이거나 감추시지 않으셨어요. 마케팅이나 허위 과장 광고에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치르게 두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지금 뭐 한껏 복을 받고 많은 소유를 갖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정말 대단하게 어떤 그런 권력을 갖고 싶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다는 말씀이 고작 이거다. 먹고 자고 싸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런 일의 인간 사가 중요한 얘기는 합니다만 거기에 매여서 그 쳇바퀴 안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그 안에서 나고 자라 돌다가 죽는 것 그런 것들은 결국은 죽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소유를 따라서 또 어떤 이 세계가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삶 그 당시에 그런 제국주의와 독재와 또 종교와에 치이면서 계속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종살이 하는 삶 그건 죽은 사람들의 일이야. 죽은 사람들의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넌 나를 따라와. 이 말은 뭐냐? 내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불편하지만 참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고 자라고 죽는 이 시스템 어떻습니까? 정의로운가? 아니면 정말 인간의 행복을 위한 그런 시스템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거 맞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서로 경쟁하게 하고 그래서 서로 적대하게 하고 계속 끊임없이 적을 만들면서 그 대항하는 것으로서 내 것을 나의 사람들을 모으고 결국은 이겼을 때에 그 사람 것도 다 독차지해서 내가 빼앗아 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논리에 길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런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서 정말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의 고귀한 품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된 일이지만 결국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야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생명의 길은 거짓이나 허위, 과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따를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경험과 은혜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마케팅에 너무 많이 의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더 잘 효과적으로 홍보할까? 네? 그러면서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당연히 무슨 저 TV 방송 같은 데 나와서 설교하는 건 뭐 제가 볼 게임 별로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그 돈을 그건 방송국이요. 보통 방송국은 돈을 받고 출연을 하지만 거기는 돈을 내고서 출연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 이름 알리려고 그렇게 하죠. 교회 이름 알리려고 하고요. 요즘 또 큰 교회들에서 가장 선호하는 목사의 자격이 뭔지 아세요? MBA. MBA 맞아요? MBA인가요? NBA인가요? MBA죠? 예. 그 경영학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 교회에서 선호한다는 겁니다. 왜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니까. 성장시켜야 되니까. 유명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 석사도 사실 가벼운 학위는 아니지만 별로 뭐 하긴 뭐 목사들은 다 석사니까요.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가 주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사람들은 주 예수가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예수. 그래서 주식회사 예수. 그렇게 비하는 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부터 교회가 회사가 아니고 복음이 상품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과장 광고를 해서야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수요가 높은데 물건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값이 올라갑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물자 공급 안 돼가지고 그런 품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생긴다 그러고 뭐 지금 난리 법석인 상황입니다. 예? 공급이 많으면 가치가 하락해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거는 전 세계에서 그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사실 그까짓 거뭐 탄소 돌이죠. 그거를 공업용으로 써가지고 막 유리도 자르고 할 때나 그게 진정한 가치가 있지 사실은. 근데 그 별로 희소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근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가요. 야, 여기가 편하겠다. 여기가 좋다. 여기가 넓고,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겠다. 다 글로 갑니다. 그다 그렇게 간다는 말은 뭡니까? 공급이 많아요. 공급이 많아.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서 생각해보면, 야, 그 블루오션이다. 요즘 시대에. 예? 좁은 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고, 그런데 이것으로 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더 귀하고 가치 있는 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제가 약간 자본주의 살면서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 14절 보면은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고 그것을 찾는 사람은 적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참생명을 찾는 사람이 적을 때 정말로 그걸 찾기 위해 나서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과장 광고에 속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속아본 적은 없어요, 원래. 워낙 검소하게 소비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과장 광고의 끝이 뭡니까? 만약에 내가 과장 광고에 속았다가 정말 좋은 건줄 알고 샀다 그랬는데 이게 영 허접한 거다.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화가 나겠죠. 뭐 이런 자식들 다 있어. 이런 가만 어떻게 이 처벌받게 해야 돼? 예? 거기 뭐 저기 공정거래위원회, 뭐 소비자 보호원 어떻게 해야 돼? 막 아마 인터넷 찾아보고 막 분노하실 거라는 겁니다. 분노예요. 과장 광고의 끝이 분노입니다. 복음은 허위 과장 광고로 팔아치울 만한 그런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한답시고 복음을 믿기만 해. 아멘해. 아멘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가. 천국 갈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값싼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은혜같이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매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봤더니 이상해. 교회가 이상해. 그 은혜라는 게 뭔지에 실체도 없이 결국은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다 함께 살자고 하는 건 아니야. 일종의 허위 과장 광고에 속은 거죠.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 다 교회에 등 돌리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실망해서 그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복음, 그 은혜, 그거에 덥석 받았지만 사실 너무 허접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떠나더라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의 그 자발적 선택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비록 힘들지만 우리는 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을 너무 값싼 은혜, 공짜 은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인 거 알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나 자신과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는 길이라고 하는 그 확신들을 갖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도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받는 그런 은총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 또 말씀이 되기를 빌며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